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발자취를 적은 그러한 책인데요. 누가가 써서 제2의 누가복음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후편이지요. 그리고 또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분명히 사람의 얘기들이 쭉 써진 것 같지만, 사도들의 얘기가 써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도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고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러한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세워진 배치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사역을 했나, 그것은 분명히 각 사람 사람의 일인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것을 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하게 하시니가 성령님이라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나타나셔야 하는, 증거되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어떤 목적이나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통해서 자랑되고 증거되고 그리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그 성령 행전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고 또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에게 쓴 이 편지인데요. 아마 그 2000년 전에 초대 교회가 어떤 그 식으로 출발을 했고 어떻게 세워져 나가고 또 그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것이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동일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또 나타나는 그러한 삶, 우리의 그 존재가 되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찾아주셨냐면은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그 하나님에게 등 돌려버린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러한 죄인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부터가 범죄한 아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음성 속에 사람들은 나무 뒤로 숨거나 뭔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분은 두려워할 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만큼 어미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자기를 회칠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 계속 숨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어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오리다 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인들이 울고 따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우는 거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인생에 할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걸 우리는 일단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 받기 위해서, 받아 살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지으심을 받았다는 자체가 그래요. 그것이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따라오리라 해도 우리가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고, 자기의 삶에 그때 그 당시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 게 될지 우리는 미리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찾아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를, 그 제자들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정말 위해서 살겠다고 수도 없이 고백하고 또 그렇게 정말 마음 먹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흔들릴 때또 흩어질 때 그리고 그 앞에서 면목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요, 오늘도 찾아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해 주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 나타나 주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따라오리다 할 때의 베드로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그 받았던 감동은 다를 거라 생각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물론 자기를 택했지만, 그래도 뭐 내가 예수님 쫓아갔어요. 그러나 면목 없는, 정말 자격 없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러한 자기 모습, 그 예수님에게 저질러 버린 그러한 그 배반이라 그럴까, 그러한 자기를 예수님이 찾아주셨거든요. 그리고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지금 찾아줬다는 자체도 벌을 주러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의도 자체가 내가 너를 사랑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찾아줬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탄이 까불러듯이 까불러도 네가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간구했나니 네가 정신 차리면 형제들을 붙들어주라 하신 그 말씀처럼 지금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했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걸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택하신 그 택하심을 예수님이 친히 지켜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택하심은 예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가룟 유다가 나왔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였느니 그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와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하게 해 주신다라고, 그분은 너희들과 늘 함께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 안에는 뭐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또 비둘기처럼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제 어디에도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그냥 뭐 아버지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같은 하나님이다, 우린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항상 이해하며 그 언어적인 것으로 그것을 잘 나타내면서 생활하는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인 거지, 셋이 하나다라는 것이 사실은 잘 이렇게 표현되지 못하고 잘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임하신다.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받았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거는 죄사함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 사신 그러한 삶이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하게 하시고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나보다 크신 분이요, 나를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려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엎드려 조아려야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주권자로서 지배자로서의 그러한 살아 역사하심을 하셔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억지로 아니면은 도둑처럼 또 무슨 강퍅한 그러한 그 주권자, 그러한 왕들처럼 마구잡이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사도 무시하고 그냥 멱살잡이로 협박하면서 뭔가 미끼를 주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 앞에 정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내가 주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나를 비워드리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차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그분의 거룩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름답고 그분의 능력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 채우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것.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그 증거가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증거해야 될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데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요. 그럼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듣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시고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게 하시는 그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다 믿음으로라는 그 자체가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삶으로써,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써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요. 그리고 거기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그릇되었다, 그러한 통로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관심은 아무리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도요, 계속 그들의 관심은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예요. 내가 높아지나 작아지나, 내가 유익을 얻나 아니나 그런 거고, 또 내가 더 사랑받나 안 사랑받나 뭐 이런 식의 결국 자기에게 국한돼 있고, 또이 땅의 일들, 보이는 것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육으로 따른다면 인간의 그 위치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는 사실 땅의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의 율법학자의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것은 그들의 행위적인 삶 속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의로울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시기와 탐욕이 가득했다. 그들은 평토정한 무덤 같고, 그들에게는 뭐예요? 정말 썩을 것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위선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죄 없다 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더큰 문제인 거예요. 병을 병으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맹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죄한지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병은 사실 더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적나라하게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도 있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깃발이 될 수가 없어요. 잘 믿는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했지만 그것이 위선이었다 하는 거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나 합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고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우러나 자러나 잘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고 모두가 죄의 종이 되어서 정말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그 구속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 그 특권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신 거예요. 뭔가 믿는 자, 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조건을 두신 것 같지만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부르기만 하는데 인간이 강박해서 인간이 고집스럽고 자기 스스로를 의로 자기 스스로를 정말 옳다고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부르지 아니하는 것이지 믿고 부르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손해보거나 뭐를 이렇게 페이해야 될 지불해야 될 아무것도 없거든요. 마음 하나 돌아서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완전히 죄에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누구도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것. 또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것 분명히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거거든요.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땅의 것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언제니까? 이때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원했고 이 땅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관심 있으면 모든 말이 자꾸 거기에서 떠나지를 않고 모든 얘기를 들어도 그거와 연관 짓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거를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그들을 택한 것은 그 목적이 아닌데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제자 삼으신 이유는 지금 다른 것인데 나름대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목적은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이냐 또 아니면은 자기들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높은 사람 되고 뭔가 더 차지하기 위한 그런 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정말 그들에게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보다 그들의 속을 꿰뚫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를 않으시고요 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관심 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임함으로써 권능을 받는 그 권능은 성령이 이 땅에 어디에든지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그거하고 또 다른, 다시 말하면은 내게 임하시면 내가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좇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고 조직을 쫓아가고 뭔가 상황에 흘러가면서도 성령을 쫓아 산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요. 사람과 같이 있어도 조직 안에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이 임하신 그 곳이 나기 때문에, 내 안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것은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조직이나가 상관이 없이 세상에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뜻을 세워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게 임한 목적이고 그리고 내가 받은 권능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아,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고 조직 때문에 못하고 사람 때문에 못하고 세상이 악해서 못하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게 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떠나신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희 떠나는 것이 유익되다라고 하신 그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차 살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뜻을 못 가졌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은데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말하는 것이 예수님하고 달랐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물론 예수님이 하려는 대로 많이 순종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하게 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 되게 함은 그 제자들끼리의 하나 됨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과의 그 하나됨, 예수님과 한 말 한뜻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을 갖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자 예수님은 떠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땅끝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받은 권능으로 인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나처럼 살 거야. 내가 살았듯이 너희들도 살 거야. 그것은 그들이 다 십자가에 그 화목제물이 되고 구속제물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족한 거예요. 그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 나처럼 살리라 하는 거는 자기를 기쁘시게 아니하시고 그 보내신 아버지의 그 기쁨을 위해서, 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지키면서 아버지가 하게 하신 그대로 말하시고 행동하신 그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살아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 말로서의 증인이 아니라 삶으로서, 열매로서 나타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제자들. 그것이 지금 성령의 오므로서만이, 성령의 권능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세례를 받아라요. 그 성령의 그 임하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다리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는 보이는 예수님, 이 땅에서 그들과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만나던 그 예수님은 이제 아니 계시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는 걸 이러고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없어지는 그 안 보이게 되는 그거를 계속 지금 눈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물론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심으로 성령으로 뭐예요?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서 사시는 그러한 그 살아 역사하심이,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과 하나로서 지금 살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찾을 때, 말씀을 찾을 때 어디 가서 들을까? 어디에 가서 만날까? 정말 동서남북을 찾아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말세에는 말씀이 기근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너희들이 찾을 수가 없다. 말씀은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젖줄이, 보이지 않는 젖줄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든지, 설교를 들으면서든지, 책을 보면서든지, 아니면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때를, 어떠한 통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든지 성령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다 비춰서 벌거숭이 되게 해서 죄를 죄로 토해내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예배예요. 영적 예배라는 게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시는 것이요, 세워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 성경 펴 놓고 말씀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린다. 물론 그 시간도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삶에 24시간 365일 늘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인 예수님은 우리 삶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구하려고 정말 허공을 치고 지금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허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봐도 거기는 예수님 안 보이게 돼. 안 보여요. 성령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고 또 아직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는 그 사람 안에 임하는 거지 그 사람 보고 다른 사람 쫓아가라 네가 그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조직 안에 있으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한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제 예수님 안 보이게 돼버렸어요. 천사들이 하늘만 쳐다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올 거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분부하신 마지막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의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거든. 그러한 분부였거든요. 약속이기도 했고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그 제자들은 물론 열두 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없어지고 이제 열한 사도가 있죠. 그리고 또 여자들이 있고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러한 형제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순종했다라는 모습이 전혀 기도에 힘쓰인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준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리라 하면서 뛰쳐나가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지만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서 나를 주장해야지만 말하자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군림하셔야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버려야지만 가능해요.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르소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권능으로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먼저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매야지만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또 그 여인들이 모여서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하게 하심을 좇지 않고 하는 모든 사역은 모든 삶은 아무리 기독교적인 거라고 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행하는 거라 해도 그것은 사람의 짓이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출처가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일처럼 보여서 주의 일이 아니지요. 정말 제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바닥을 봤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스스로의 힘과 가진 것, 자기들의 열정,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사랑만으로는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어요. 끝까지 못 갔어요. 자기들끼리 계속 비교 경쟁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지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지 모든 인생의 구원 같은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능하다고도 생각 안 했고 그것이 자기들의 관심거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자기 교회, 아직 자기 자식, 자기 나라, 자기의 어떤 그런 것만 관심을 두고 그 사람들의 회복, 그 사람들의 축복,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다면, 계속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는 절대로 성령으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관심과 성령님의 그 뭐랄까 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지 우리의 뜻대로 잠시 잠깐이라도 종이 되시는 분이 없고요. 아니고요. 또 우리의 뜻을 따라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지. 우리 보고 그 뜻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 뜻대로 그분이 행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사람의 기도에 그 대상이 응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심이 나의 원함으로 내 안에서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제일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우리의 기도의 처음입니다. 듣는 것이 처음이에요. 기도는 내가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나가지 못하는데요. 성령이 아니면 그 뜻을 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이라도 아니 계시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하고의 연결줄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령,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그러한 그때 그러한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고요. 성령님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이음주를 우리 안에서 실제로 지금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 뜻을 갖고 그 뜻을 내 뜻처럼 갖고 그리고 그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껏 했지만 열심히 했지만 죽기까지 따로오리 했지만 그들이 하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가 되풀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권능을 받게 돼서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에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런 제자들의 삶밖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그 의를 갖고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그것밖에 우리는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지켜야 될 거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좇는 그런 일이에요. 권능 속에 사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냐고 먼저 나가는 것도 하나님을 좇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는 거예요. 악한 거나 죄 짓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그 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라 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러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시대에 복음서에도 여자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사회적으로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없이 여김을 받았고 죄인들이 없이 여김 받았지만 여자들이라는 존재는 정말 숫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에게 순종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았고 수르보니게인에게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 그 행실이 나빠서 사람들 앞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여자였고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애나 여자나 그리고 지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아닌 사람 상관없이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속에서 여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그냥 동일한 자격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 다 남자입니다. 그건 사회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여자 역할이라는 거는 복음서에서부터 또 사도행전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라는 거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비교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자를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남자를 이기려고도 할 필요 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더군다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으로서 이어가고 정말 부르심과 은사 속에서 성령이 친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에게 섬기는 자리를 주셨고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걸 다 하면은 몸이 세워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 여자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가 없고 지금 성령 안에 있느냐 아니냐예요. 성령으로 사느냐 아니냐입니다. 여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나냐? 아니지요. 여자는 원래 처음부터가 아담을 돕는 자로서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서로가 다른 게 아니라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생육 번성했으니까 뭐예요? 모두가 한 식구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시던 그 시대에 지금 여자들과 그 제자들이 남자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거기에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렸다는 그거는 너무나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남자 여자가 그렇게 또 뭐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예수 마리아와 동생들은 육신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과는 믿음으로 사역으로 그건 영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통 볼 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합해서 성령 안에서 그런 벽이 없이 지금 전혀 기도의 햄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에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들의 중심에 있고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약속의 것을 받게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로 우리가 관계지어 있나 또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엮고 있나 아마 육신적인 관계, 돈 관계, 무슨 아니면은 정력적인 관계, 내가 좋아하고 아니고 우리들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이 모아서 관계 지어진 것보다는 다른 것들이 참 그 안에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달라요. 성령을 받는 그 자리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그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특별히 택한 그 제자들만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때 같이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같이 그 약속을 기다리던 그 같은 마음을 가졌던 같은 믿음을 가졌던 그런 모두가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요 엄마였던 아니었던 남이 아니고요 다른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 한 무리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 사실 지금도 찾기 어렵고 지금도 보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 그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레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서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찾아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모든 우리들의 생각과 모든 것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자원하는 헌신이 있게 하시고 순종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하게 하심을 좇는 그러한 기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위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